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것인지만 상관이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인지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누구인지는 좀 중요하지 않나요? 자,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이게 있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말인데 왜 그것이 정작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고학력자라도,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내가 아무리 젊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예쁘고 멋지어도 결국엔 모든 인간의 자원과 실력은 한계가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운명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엔 모든 인간을 찾아오는 죽음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으며 우리의 힘과 노력과 실력으로는 그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높은 지위에서 조금 더 폼나게 산 것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고 결국엔 죽음 뒤에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최종 결론이기에 내가 누구인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달리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챙겨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었을 때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같이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첫 번째 변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케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쩌다가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승리의 기쁨을,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업적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눈물로, 나의 기도로,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수하셨고 예수님께서 완료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완불하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속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소속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나의 일상이 달라지며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론에 있어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딱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타 종교의 구원론의 메시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해내라. 해내라는 겁니다. 네가 좀 착하게 살아야, 네가 이 경전에 있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네가 업적을 쌓아 올려야, 네가 좀 공로가 있어야, 네가 너의 노력과 너의 선행과 너의 고행으로 너의 죄를 좀 씻어내야, 그리고 그 위에 훨씬 더 좋은 선행을 쌓아 올려야 너는 극락에 갈 수 있고 너는 구원에 받을 수 있고 너는 낙원에 입성할 수 있으니 해내라!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좀 순종해야 돼. 좀 고행을 해야 돼. 그리고 너의 악행보다 선행을 훨씬 더 많이 쌓아 올려야 돼. 너는 그런 것들을 해내야 해. 그러니 평생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충분한 건가요? 내가 지난주에 10개의 선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50개의 악행을 범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기억조차 나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몇 개의 죄를 범한 줄을 알고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계산기를 튕겨가면서 해서 도대체 얼만큼의 선행을 쌓아 올려야 나의 악행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며, 설령 선행이 악행보다 많다 한들 악행이 갑자기 지워지는 겁니까? 악행이 어디론가 가는 겁니까? 만일에 내가 천국문에 다다랐는데 선행 하나가 모자라서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 종교는 끊임없이 다그칩니다. 해내라. 해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료했다, 완성했다, 완불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셨으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시죠? 너희는 해내라가 아니라 너희는 누리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거라.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거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라. 그게 차이점이에요. 타 종교는 오늘도 해내라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오늘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임스 와이스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제가 놀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미국 NBA 프로농구 선수인데요. 별로 미국 프로농구에 관심이 없으시죠? 미국 프로농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농구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면은 조금 더 스포츠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뒤에 쭉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께 묻겠습니다. 제임스 와이스맨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NBA 챔피언십 우승 반지의 소유자입니다. 수많은 미국 프로 농구 선수들이 평생을 농구해도 우승 반지 한 번도 못 껴봐요. 한 번도. 극 소수만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이분에게 그 반지가 있다니까요. 2022년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NBA의 챔피언으로 등극했을 때 그들이 시즌 우승자가 되었을 때 그도 함께 반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선수의 기여도가 얼마일까요? 몇 경기를 뛰었을까요? 시즌 내내 정확하게 딱 이만큼 뛰었어요. 세 번 뛰었다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한 번도 안 뛰었어요. 한 번도. 플레이오프 가서도 한 번도 안 뛰고 결승전 7판 4승제를 치르면서도 한 번도 안 뛰었어요. 1분도 안 뛰었어요. 1초도 안 뛰었어요. 그리고 우승 반지 받았어요. 무릎 부상으로 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승 반지를 받았어요. 이유는? 우승팀에 속해 있으니까. 자, 미국 프로농구에서 우승을 한 팀은 그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해줍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요. 막 Golden State Warriors, yeah!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요. 거기서 그 사람도 막 두 손 들면서 We won! We are the champions! 라고 외치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혔어요. 너의 기여도가 1도 없잖아.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니, 코트 위에 올라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시즌 내내. 그런데 we won, we are the champions.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너무 꼴불견이었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저게 나의 모습이겠구나. 저게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최후의 승리가 있는 그날 우리는 외치게 될 겁니다. We won! We are the champions!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끄럽겠죠? 양심이라는 게 탑재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데 뭘 기여했을까요? 적어도 그 선수와 우리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여도가 제로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제는 저기서 사고치고 오늘은 여기서 사고치고 내일은 또 저기서 사고칠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는 계속해서 사고친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죄지었고요. 매일매일 실수했고요. 매일매일 사고친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서 We won, we are the champions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세워놓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것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는 날로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폐색이 짙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내가 승리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내가 지는 것 같고 간신히 조금 진 게 아니라 참패를 당하는 것 같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가 어리든 청소년이든 다 커서 분가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해보니 행복하시던가요? 그냥 마냥? 부부관계도 참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결혼해보면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보면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나는지가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대로 폭로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좀 쉬우셨나요? 여전히 힘들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대인관계 좀 힘드셨나요? 쉬우셨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한 4, 5년, 6, 7년 이상만 섬겨주신 분이라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섬긴다는 것 참 힘듭니다. 박수갈채는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고요. 제발 오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최선의 동기를 가지고 최선의 취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결과도 최선의 결과가 나왔어도 오해해요. 그래도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도 흉을 봐요. 그래도 비난을 해요. 그래도 관계가 틀어져요. 그게 인간의 현주소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마을장님들, 목자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품으려고 하다 보면 영혼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려고 하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드셨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목원이시라면 여러분 목자, 마을장 격려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기왕면 맨입으로 말고 조금 무엇인가 정성을 더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목자 마을장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 하셨을 거예요. 내가 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해도 교회에서 1센트도 안 주는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짓밟혀야 되나? 이렇게까지 또 양보해야 되나? 아,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자님들, 우리 말장님들 박수 쳐드려야 돼요. 우리 행가래 쳐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때려칠까? 그만둘까? 우리 지역 목회자에게, 지구 목회자에게 어떤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은 아, 그러면 한번 쉬세요라고 말할까?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나는 최후 승리를 향해 가고 있구나. 나는 최후 승리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승리자로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폐색이 짙은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겨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고야 말 터이니 오늘을 이겨내시고 오늘을 여러분께서 주님의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에 찾아오는 두 번째 변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를 무엇으로 안다고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사도의 말을 듣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듣는다라는 표현이 5절에서도 6절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요. 듣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귀에 들리는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겠죠? 귀머거리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 안 듣는다 무슨 뜻이에요? 순종한다 안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표현 수도 없이 많이 써보셨죠? 아이를 기르시면서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내가 얘기했잖아. 하지 말라고 또는 이건 좀 하라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해.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무슨 뜻이에요? 너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니? 그 뜻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말에 왜 순종 안 하니? 그 말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시지 않았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종이겠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라 했더니 안 가요. 전하라 했더니 안 전해요. 용서하라 했더니 용서 안 해요. 나누라 했더니 움켜줘요. 너희가 나를 주여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을 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의 말씀대로 잘 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힘드니까. 아니,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다면 말씀대로 할 때마다 막 100만 원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면 순종 안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순종하겠죠? 근데 순종하기가 때로는 참 많은 경우에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고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고민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해보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엔 왜 힘든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가는 밤낮 손해만 보고 밤낮 실패만 하고 밤낮 짓밟히고 밤낮 무시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안에 살지만 이 안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보시면 바로 실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외국의 문화가 달라요. 외국의 풍습이 달라요. 외국의 관습이 달라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방식대로 한국 사람의 풍습을 따르며 한국 사람의 예의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다른 한국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어떻게 인사하리라고 예상하세요? 제 질문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라고 하겠죠. 제가 설마 막 70대, 80대 시니어분들 만나서 안녕? 잘 있었니? 잘 가? 그러지는 않겠죠. 제가 동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 여자아이가 한 3살쯤 되었어요. 이제 수요 예배에 나왔는데 엄마를 따라서 60대의 이제 시니어분이 이 아이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막 놀아줬는데 그 3살짜리 꼬마가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얘야 이제 우리 가야지 라고 하니까 그 3살짜리 꼬마가 60대 시니어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즐거웠어.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이렇게 해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다 빵 터졌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웃겼을까요? 3살짜리 꼬마가 60대 어르신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한국인의 예의범절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즐거웠어. 잘 가. 다음에 또 봐. I had a great time. Goodbye. See you later. 왜 아무도 안 웃으세요? 안 웃기죠. 미국 문화권에서는 그게 인사예요. 3살짜리 꼬마든 5살짜리든 60세이든 100세이든 똑같아요, 인사가. Goodbye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영어 문화권에서는 안 웃긴데 한국 문화권에서는 웃겨요. 그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3살짜리 꼬마가 했으니까 웃기지 어른이 하면 이제 갑자기 안 웃겨지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제가 그딴 짓을 했더라면 아, 저 사람이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아도 영국에서 살아도 과테말라든 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우리는 한국인의 풍습과 관습과 예의범절을 지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많은 충돌과 마찰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을 많이 나눈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더라도 높게 높게 올라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든 누구든지 첫째나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가장 낮게 낮게 낮아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내가 혼자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으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소속인지를, 내가 지금 누구의 것인지를, 내 인생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며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주님께 정말로 속했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곧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불가능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모를까?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이 변화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신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복음 수업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음에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돌되기 전에 걸어요. 어떤 아이는 돌 때쯤 걸어요. 어떤 아이는 돌되기 전에도 박박 기다가, 돌되긴 후에도 박박 기다가 나중에 걸어요. 말하는 속도도 다르고 철드는 속도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겠으나,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 못하겠고 여전히 입만 열면 상처주고 여전히 험담만 늘어놓고 여전히 대인관계에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계속 이간질만 한다, 그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처음에는 아니겠으나, 시간은 걸리겠으나, 그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반드시 사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제대로 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항상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렌즈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의 렌즈가 아닌 어떤 렌즈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실까요? 율법의 렌즈가 아닌 어떤 렌즈로? 관계의 렌즈로. 관계의 렌즈로. 근데 관계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으면 사랑의 관계로 풀어보세요. 다 열립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아,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데?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이거 말이 돼요? 어떻게? 뭐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도 아니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뭐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걸 과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랑의 관계로 풀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 독점하는 겁니다. 원래 독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전부를 내어걸고 사랑해야지 옆집 춘자 씨도 사랑하고 앞집 말자 씨도 사랑하는데 아내를 제일 사랑해. 여러분의 남편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어요? 왜요? 제일 사랑하는데? 따귀를 한 대 때려야 되겠죠?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걸 누가 지킬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사랑의 관계로 풀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닮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기에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가장 먼저 외치잖아요. 때로는 기쁨의 탄성은 아니었을 거고 거의 비명소리를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치죠? 똑같은 단어를 꼭 세 번 반복하죠. 뭐예요? 거룩, 거룩, 거룩. 꼭 그렇게 외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들로 딸로 다시 태어났으니 닮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즉 우리를 노예로 삼으신 것 아니고 우리를 부려먹을 비서로 삼으신 거 아니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반증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작년에도 함께 살펴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뭐 어떻게 지켜 이거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항상 기뻐하라?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쁜 척이라도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작년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 전의 문맥이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자나 깨나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사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향해 같이 가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야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기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해내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누리라라니까요.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쿨쿨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정말 아주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애한테 뭐라고 하죠? 꼭 밥 챙겨 먹고 가. 먹어라. 엄마가 차려낸 이 밥상을 누리라. 누리기만 하라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쌀 씻으라는 것 아니고 압력밥솥 키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반찬 만들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해놨어. 그러니 너는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꼭 애들은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또 말하잖아요. 항상 밥 챙겨 먹어라. 네가 밥 해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려놨어. 그러니까 챙겨 먹어라. 엄마가 정성들여 해놓은 이 맛있는 끝내주는 밥상을 좀 누려라. 항상 밥 챙겨 먹어라가 항상 기뻐하라요. 이미 다 주어졌어. 과거에 완성시키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미래의 최종 승리에 세워놓을 거니 제발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 너는 기뻐만 하면 돼. 너는 감사만 하면 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지금 네 눈에 보기에는 불평의 조건이지만 아니,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었을 거야.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 거니까.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뭘까요? 자, 여기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세 이상. 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전화 받고 싶으세요? 언제? 1년에 딱 두 번이죠. 구정이랑 생일 때. 그 다음에는 절대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럼 언제? 언제나. 연인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 내내 대화 나누고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전화해놓고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정말 사랑에 빠지면요 항상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노라. 그리고 무슨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아빠한테 달려와. 아빠한테 하소연해. 아빠한테 말해. 네가 힘든지 슬픈지 기쁜지 행복한지 뭔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 들을 때 관계의 렌즈로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부담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공부를 하는지, 왜 기도 모임에 오는지, 왜 교회 나서 봉사하는지 목적과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임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